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018년 6월 러시아에서 열린 피파 월드컵에서 월드컵 역사상 대이변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조별 리그는 전 세계 각 대륙에서 예선을 통과한 32개 팀이 8개 조로 나뉘어서 경기를 띕니다. 그런데 이 피파 랭킹 57위인 대한민국과 피파 랭킹 1위인 그리고 이전 월드컵 챔피언인 전차부대 독일과 이제 붙게 됐습니다. 57위하고 1위하고 붙었으니까 전문가들은 한국이 2-0으로 이길 확률보다 독일이 7-0으로 이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2-0으로 꺾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축구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대사건이에요. 그 이탈리아의 어떤 그 해설자는 한국은 이런 역사를 만들기를 참 즐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 최강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나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꼴찌라 할지라도 언제나 꼴찌는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들도 언젠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일본의 그 한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사실 매우 좋지 않아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첨단 부품과 소재 등 여러 가지 품목을 수입해다 쓰고 있어서 경제 구조가 일본에 매우 의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수출 많이 하는 거에 핵심 부품은 핵심 소재는 일본에서 다 갖다 쓰는 거야. 그 계속 일본을 돈 벌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굉장히 일본에게 의존했는데 이 뭐 핵심 그 핵심적인 어떤 뭐 반도체라든가 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일본의 경제에 굉장히 의존적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었고 그걸 다 수입해다가 우리가 만들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일본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쓴 거예요. 수출 규제 뭐 이런 걸 쓴 거예요. 일본은 GDP 규모로 보자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부강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성장했지만 일본의 GDP가 4조 9,709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5조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1조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1조 6천억. 이게 차이가 사실 많아요. 물론 미국은 더 커요. 미국은 20조 달러. 20조억 달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뭐.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큽니다. 2018년 기준인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싸운다면 불리한 건 명확해요. 하지만 이번 계기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일본의 경제 식민지,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핵심 소재와 부품 등 더 이상 일본의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빠르게 지금 전환해가고 있대요. 굉장히 빠르게 독립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만들고 우뚝 섰어요. 세계에서 12번째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을 이긴 적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서가 언젠가 확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 어딜 나가도 왜냐면 이 경제 규모라는 게 일본이 장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일본 어딜 가도 뭐 우리 필리핀도 그렇지만 뭐 일본 차가 수두룩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차 찾으려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조금씩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독립 후, 전쟁 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질서가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질서가 언젠가 역전이 될 수 있어요.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불리한 상황 속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차마 도전이라는 것조차 못해보기도 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이 봐도 모든 상황이 내가 지금 불리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는 계속 피해만 입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질 수밖에 없고 나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리한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좋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포기하지 말 것은 그 사람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자 여리고에 있어 여리고에 이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여리고 정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이어서 가나안 지역의 꽤 큰 부족이었던 부족 왕국이었던 기브온마저 이스라엘에 굴복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 기브온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그 주변에서 가장 큰 왕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왕국이었어요.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왕국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깝잖아요. 가장 가까운 쪽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어요. 예루살렘도 한 800m 정도 되는 고지에 있고 기브온도 한 750m 정도 되는 고지에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 이쪽에서 10km면 저쪽에 보이는 산 쪽에 있는 그 왕국이 정복당한 거예요. 아니, 정복당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냥 굴복했어요. 이스라엘에.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에게 이게 위협을 다음번에는 우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타겟이 자신의 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부족 왕국들이 있었는데 뭐 헤브론이라든지 야르무시라든지 라기스라든지 에글론의 왕들과 5개국 연합군을 결성해서 선제 공격을 했어요. 이 특별히 이 헤브론 같은 경우는 기랴트 아르바 옛날 이름이 기랴트 아르바거든요. 근데 아르바는 뭐냐면 아낙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아르바예요.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이 원래 워낙 등치가 좋은 사람들 거인 부족이에요. 거인 부족이 이 가나안 족속들 골리앗처럼 큰 사람들이 가나안 족의 족속 중에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낙 족속 그러니까 기랴트 아르바 즉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낙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국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하고 5개국 연합군을 결성해서 우리가 먼저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이전에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을 체결한 그래서 기브온 먼저 치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 좀 멀리 지금 또 갔거든요.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또 멀리 또 갔어요. 본진으로 간 거죠. 갔는데 이스라엘과 손잡은 기브온 부족을 우리가 먼저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기브온을 포위하고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약 40km 정도 떨어진 길갈로 돌아간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40km면 꽤 먼 거리거든요. 그까지의 지원군을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시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군사를 조직하고 다시 길갈로 급히 올라가기 시작. 40km를 열심히 또 가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이어서 기브온까지 둘러서 쭉 둘러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실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요.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예요. 쭉 둘러왔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제대로 쉼도 얻지 못하고 기브온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그들은 다시 700m 고지에 위치한 이 기브온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0m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길갈과 여호수아가 있었던 길갈과 기브온은 거리가 40km예요. 40km면 우리 바이크 선교회가 전에 한번 21km 커피숍이라고 있어요. 21km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탑스 지나서 시라우 지나서 또 한참 가면은 21km 여기서 이렇게 21km 떨어진 곳에 21km 커피 뭐 팔고 뭐 이런데 우리가 우리 바이크 선교회에서 우리 거기를 목표로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거기 간 적 있어요.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게 산을 하나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넘고 또 넘고 또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걸 계속해야 21km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엄청 자전거를 타고서도 엄청 많이 걸려요. 근데 40km면요 그 두 배 되는 거리예요. 두 배 되는 거리. 굉장히 여러분 우리 저기 김주희 집사님 한번 가보세요. 차 타고 계속 가다 보면은 한 21km 딱 찍고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조그만 그냥 요만한 팻말 하나 붙어 있습니다. 21km라고 커피 맛있어요. 가면 커피 맛있어요. 정말 멀어요. 정말 멀어요. 자전거로 가니까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 그런데 40km 거리를요. 이 거리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가면 사흘길인 거예요. 사흘길. 3일 동안 가야 돼요. 3일 동안 가야 되는 사흘길인데 빨리 막 뛰어가고 막 간다고 해도 그 중간에 여러 산들을 넘고 계곡을 오르내리면서 가는 아주 험난한 여정인 거예요. 막 중간에 막 이탈하는 사람, 낙오하는 사람, 지쳐 쓰러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수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도 막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싸워야 하는 상대는 5개국 왕국의 연합군이었어요. 그동안은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하나하고만 붙었었잖아요. 아이성 하나하고만 붙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5개국 연합이 딱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처럼 이런 말씀 우리가 받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죠. 구약과 신약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말씀은 받은 자이고 그거를 자기가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와요. 여러 차례 여호와께서 찾아보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예뻐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이 언약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신다. 두 번째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연을 움직이신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연을 움직이신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 태양이 멈추게 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이 대적들을 다 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그 하루만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또 산속에 굴속에 다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아침부터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여호수아가 한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자 분명 이스라엘은 불리한 상황에 있어요. 14절에서 그런데 뭐라고 돼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싸움에 승리케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좀 불리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필리핀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잖아요. 우리 외국인이니까 사실은 불리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여기 성인들도 불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이 필리핀에 살아간다는 게 핸디캡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조건들, 좋은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도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힘들 수 있습니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꼴찌도 1등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기도 하고 자연을 움직이듯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질서들을 바꾸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이 멈추듯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불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여기서 사업할 때 뭐 법적인 거, 행정적인 거, 직원을 쓰는 거 뭐 여러 가지 불리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질서를 바꾸세요. 바꾸셔서 하나님이 꼴찌가 1등을 이기게 하는 불리해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신가나안의 축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출애굽 2세대로서 우리 성도들이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1세대는 실패해서 광야에서 망했지만 출애굽 2세대는 뭐예요?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콘도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상가도 사고 건물도 사고 하나님 이 땅에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곁들여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땅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면 가나안의 신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땅 갖게 될 거예요. 건물도 갖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